네, 오늘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주에도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 차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이 헷갈려지면은 계시록이고 뭐 구약의 여러 대언서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는 아시다시피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로 만약에 대체되었다는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게 됩니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는데 율법을 지키자니 신약의 이야기들과 잘 맞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데 또 안 지키자니 좀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잘 맞지 않는 관점에서 생각된 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율법을 의식율법과 도덕율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의식율법은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죄의 사함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의식과 관련된 것은 그런 의식과 관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지 않고 도덕율법 혹은 윤리,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 양심으로 옳은 것 이런 것 등과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도덕율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식율법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 도덕율법은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덕율법은 지켜야 하는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는 그런 도덕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또 아주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도덕 혹은 윤리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덕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도덕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까? 둘 다 아니죠. 구원은 행위로 이룰 수도 행위로 구원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는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신학이 한편으로는 뛰어난 신학체계인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많은 맹점과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언약신학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가 또한 의도치 않게 나오게 됩니다. 도덕율법을 끝까지 힘들게 최대한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혹은 끝까지 지켜야 그러한 이기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내가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나를 보게 된다면 그 누군가를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는 구원을 안 받은 것인거나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잃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도덕율법적인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힘들지만 그럴수록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참 희한하게 율법을 당위적으로 지키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처럼 될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지키고 꾹꾹 참으면서 교회 일을 하고 그래서 본질은 빠지고 행위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율법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도덕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일종의 대체신학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믿음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완전함 속에서의 확신 속에서만 올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보장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분명 속한 것이고 그 누구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음은 오직 복음의 구원의 진리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 것이고 그것이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율법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언약신학을 반대한다고 해서 도덕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가? 즉 흔히들 이야기하는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도덕율 폐기론자가 된다는 것인가? 영어로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믿음을 안티노미안이즘, 엔타이노미안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티노미안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도덕률 폐기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와 반대적인 그러한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도덕률 폐기론자인가? 그렇지 결코 않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도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지키란 말인가? 지키지 말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어떤 신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 어쩌면 다 아시는 워치만 니 그의 생각과 비슷한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613개가 있다고 하죠.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 600개가 넘는 자세한 그러한 율법들이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도 상세한 법까지 있어서 이런 것까지 정해야 되나?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신약시대의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항상 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키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등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말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100점짜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은혜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율법이 온 것은 범법, 즉 죄의 존재 때문에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사실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고 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죄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즉 죄인으로서의 인간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나쁜 행위 이전에 악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죄 안에 있는 사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신만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9장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가 원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원래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22절의 일부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율법이 또한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과 세상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존재는 인간을 구원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사실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거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권능 아래 놓인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 많은 설교에서 왜곡되어서 잘못 전달되어 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립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고 이는 부자 청년이었고 당시 상당히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젊고 돈도 많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충실하게 살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청년은 사실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청년은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에 차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떤 설교들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교회에 내라. 뭐 이런 말들도 하나요? 그래야 천국 간다. 주제를 돈에 맞춰서 세상에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에 마음을 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뭐 잘못된 설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으시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들고 오신 이유는 율법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청년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각자 다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그렇고, 어떤 이는 자랑이 그렇고, 어떤 이는 음욕이 그렇고, 어떤 이는 게으름이 그렇고 등등 각자의 율법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율법을 한 조목이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13개 중 몇 개를 지키고 몇 개를 못 지켜서 몇 점 이상이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점을 원하시고 100점을 맞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0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열심히 지키는 율법에 자신 있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그때 주님은 조금 더 어려운 율법을 대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매우 가장 어려운 것. 그때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아버립니다. 율법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이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사실 자신의 믿음에 솔직했어야 합니다. 그는 슬픈 기색으로 떠났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천국에 못 갑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진정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절망에 있어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생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며 이렇게 즉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킬 수 있다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첫째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20장 3절을 보면 정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숭배하는 모습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은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간다라는 내용보다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무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율법들을 볼 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기준임을 주님의 기준은 높은 기준임을 보아야 하고 그것에 우리는 미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주님이 또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능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도 그 능력을 통해 주님께서 또한 일을 하시지만 그 능력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우리 밖에 말씀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언약, 즉 말씀이 속하는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혹은 언약의 말씀이 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서 나를 통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은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다시 기록합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온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10장 15절에 반복되면서 15절에서 17절에서 반복되면서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17절 18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율법이 내 밖에서 그들 밖에 두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우리들 안에 두신다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 이 말씀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기에 이 말씀이 실제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취되신 것이죠. 옛 구약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말씀과 율법 안에 내가 거해야 했다면 즉 밖에서 안으로의 방향이었지만 이제 내 안에 말씀이 머무르시는 것은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내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이러한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곧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기에 내 안의 말씀이 진정 살아서 내 행위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내 행위로 내게 너에게 보인다라는 말씀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내 행위가 나올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한 남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 죄가 씻김을 받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이제 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고 용서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닌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한 내가 죽고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나의 삶에 그것이 반영되어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공허한 그런 구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런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갑자기 오늘 운동을 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국가대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일상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악 속에 있지 않다면 일상의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교회 일하고 교회에서 악기 연주도 하고 저는 설교하고 또 떡과 빵을 돌아가면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대로 하는데 그 주체를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고, 제가 없어지고 또 주님이 드러나고 높이는 연습, 그런 것을 더욱더 하고,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드리는, 매일 생활이 똑같지만 그 생활의 내면이 주님으로 바뀌는, 그 주체가 바뀌는 그러한 연습을 매일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남들 보기에 똑같지만 내 내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똑같으니 나에게 부담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주체를 주님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점점점 주님께 맞춰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훈련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그 종류를,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지금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새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항상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의학박사,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요, 5대 1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 칭찬하고 한 번 비판 혹은 안 좋은 소리가 있으면 그 관계가 겨우 유지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다섯 번 좋은 소리하고 한 번 싫은 소리하는 비중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그나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세 번, 다섯 번 좋은 소리 하면은 매우 삐그덕거린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내는 분명 옛사람의 죄성된, 그 죄성적인 나의 인격과 주님으로부터 온 구원받은 사람의 새 사람의 인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내 죄성이 한 번 올라올 때마다 불쑥하고, 다섯 번 이상의 주님을 통해 새 사람 된 나의 인격이 있음을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통계적으로 내 삶이 주인이, 주님이 주인된 삶임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의지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되뇌이는 것은 매우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내 자신에게는 나는 새 생명으로 주님을 통해 태어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또한 믿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우리의 행위들이 점점점 나의 삶에서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언제나 자기 전에 창문가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일생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밤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심하고 잠을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주가 내 것이면 내가 걱정해야 합니다. 인생이 내 것이면 내가 걱정해야 됩니다. 자고 깨는 것이 내 것이면 또 내가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나 대신. 나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지키긴 힘듭니다. 내 힘으로 지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푸라기와 같이 그냥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나의 삶을 차지하고 내 삶이 주님을 닮는 삶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해 나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